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죠. 예, 오늘은 1장 4절부터 2장 4절까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배운 것을 간단히 돌아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 3절 안에는 많은 밋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을 상속받으셨고 또한 만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탁월하신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는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 개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크심은 그의 이름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크심은 예수님의 속성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님이 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지를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10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천사들은 에덴 동산 입구에 배치되어 누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또 두 딸의 손을 잡고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구출하였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천사가 거기 있었고 또 천사들은 언약궤를 지켰고 지성소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천사들은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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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편 78편 49절과 50절을 보면은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형 집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천사들은 계시자, 안내자, 순찰자, 감시자, 위로자, 조언자, 보호자, 재판관, 사형, 집행자, 교사 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영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는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믿었고 일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 숭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할 때 책망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고 우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심은 그의 이름 때문이다. 1장 4절서부터 7절을 보겠어요. 4절에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주님이라는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냥 한국 성경에는 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의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주님,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기업으로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종들입니다. 5절에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과 8절을 인용하는데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단 한 번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천사는 맺은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이란 타이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뚜리 인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두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volunteerly 자기가 자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란 타이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 구세주 주님의 타이틀이 아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6절은 시편 97편 7절을 또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서부터 11절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맏아들이란 단어는 최고의 자리, 명예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든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십니다.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본성적으로 우월하심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며 천사들은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이고 또 하는 역할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알 수 있죠. 6절, 7절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진해서 창세 전에 이렇게 당신을 낮추어서 1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권자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란 이름, 누구보다도 뛰어난 맏아들이라는 이름, 만물이 모두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하는 우월한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크심은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들 때문입니다. 1장 8절서부터 14절을 보겠어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실체시며 자신이 법의 표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이고,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는 그런 종인 존재예요.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기름 부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권위를 위임하셨다. 예,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된 피조물이고, 아들은 거룩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며 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서부터 2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들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창조자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의 창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예, 이 지구의 기한은, 예, 짧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존재는 이제 불로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게 되죠. 13절에서 저자는 또 시편 110편 1절로 올라갑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높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을 위해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원수가 싸우신 것이 아닙니까? 원수와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그 반란이 있죠. 그래서 결국 원수들과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결국 그 원수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가진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요, 마지막 개요를 보겠어요. 구원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2장 1절서부터 4절을 보겠는데요. 이 편지는 유대인들의 세 그룹에게 쓰여졌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첫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이지만 아직도 유대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지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불신자들, 이런 세 그룹의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새 언약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아들에게 믿는 모든 백성을 상속해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유대교의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적인 옛 언약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지금까지 선포한 그 말씀을 갑자기 멈추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선포된 말씀을 들은 청중들에게 응답하도록 개개인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항상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청중에게 그 반응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경고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섯 번의 경고 중에서 첫 번째 경고인데요.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었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들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저자는 독자들과 함께 자신을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자기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집단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을 그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포된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자매님들이 1장을 통해서 들은 이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라고 초대해요. 근데 어디 예수님의 성품을 보라고 초대하는 글이 어디 있지? 근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 첫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까지 배운 1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시며 구속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아름답고 주권적인 높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우두머리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의로우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보면은 항해하는 용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첫 번에는 더욱 간절히 삼갈지라. 더욱 간절히, 간절히. 그리고 두 번째는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를 선창에 든든하게 붙들어 매고 경박시키고 또 흘러내려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떠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 쪽에 책임이 있죠. 그렇죠? 튼튼하게 붙들어 매라. 떠내려가도록 허용하지 말라.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두 역할이 조화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흘려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에요. 귀를 막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는 천사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천사들로 전하신 율법을 범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정당한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는 범죄함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여기 선이 있으니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어가면은 벌을 받는다. 그러면 인간은 왜 못 가요? 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말은 청각을 잃은 장애인처럼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반한 모든 죄는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 끌어내시잖아요. 모세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많은 정말 힘을 들여서 끌어내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시잖아요. 불순종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망가진 내가 쓰려고 샀는데 망가진 것은 어떡합니까? 쓸 수가 없죠. 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는 그런 심판은 옛 언약에 있었었고 지금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이 도시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대한 올바른 순정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으면은 들은 만큼 그 형벌이 더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복음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수록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더 뜨거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현실적인 곳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매님들,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지옥에서 고통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에서 주라고 한 말씀은 여호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그 복음을 믿게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시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또 사도들을 위해서 증거해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떠내려 보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머리로 믿고 머리로는 확신하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하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확신하고 믿음이 있지만 주위의 환경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거나 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유혹이 되거나 또 자신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선포된 1장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은 예, 그 예수님을 가지신 당신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화평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고개를 숙인 동안에 우리가 배운 이 세 그룹 중에서 자신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완전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꼭 붙잡아 매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